오늘 이제 저희들이 그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이 7장 말씀 앞부분을 잠깐 한번 보시면 그 배경은 언젠가 하면 1절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실 때 2절 말씀을 보면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초막절이 이렇게 가까웠을 때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초막절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이제 비밀리에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그 동생들이 제시했던 그런 그 대중적이고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조용하게 비밀리에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찾고 있었죠. 도대체 이분이 올 거냐, 나타날 거냐, 나타날 거냐. 그런 속에 이제 14절을 보시면 명절 중간이 됐습니다. 명절 중간이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아니 이 사람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참이 중요한 교훈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 이 표현을 자주 반복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런데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있고 그것을 한번 실행에 옮겨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 교훈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인간 스스로에게 온 건지 너희들이 알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인간의 가르침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느냐? 순종해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 보면 이게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그렇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리고 가르치는 그 사람 속에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부터 이 18절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굉장히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교훈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교훈,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서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분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는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한번 순종을 통해 표현을 해보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보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인간의 교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참된 삶을 살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만 그 속에 불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2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 바로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이 죽이겠다고 공언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 그냥 놔두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서들은 지식에 근거해서 저분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육신적인 배경은 너희들이 알지 뭐 알는지 모르지만 그 육신적 배경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성전에서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참 혼란을 주고 때로는 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37절 명절 끝날이 됐습니다. 명절 끝날은 유대인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 다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날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39절 말씀에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여기 생수의 강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을 자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이제 이 37절 말씀, 38절 말씀은 아마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아마 유명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데 바로 이 초막절일 때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나의 그 절기가 의식이 있었습니다. 의식. 이제 이 어떤 초막절에는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이 제사장들은 무엇을 했느냐?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이제 성전 동쪽에 있는 실라못까지 갑니다. 실라못에 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물을 깃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길어 와서 어디에 붓느냐? 성전 제단에다가 그 길어왔던 물을 거기에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아침마다 이제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그것을 성전 제단에 붓는 물의 의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참 이렇게 고생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초막절 절기인데 이제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물을 길러 와서 그리고 성전 제단에 이 물을 붓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억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물을 길어서 성전 제단에 초막절 아침마다 부으면서 그들이 기억한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그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가 결국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 모세가 지팡이를 쳤을 때 그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왔습니다. 생수의 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흡족하게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 유대인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목이 말랐을 때, 목이 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터뜨려 생수의 강이 나게 하셨고, 그 생수의 강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조상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자꾸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염두에 두느냐? 과거 우리 조상들처럼 지금 우리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이 때로는 목이 말라 쓰러질 때 이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경험했고 또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규정하고, 그렇지만 광야와 같은 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셔서 자기들을 마시게 할 것이고 쉬게 할 것이고 새로운 힘을 주실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이제 이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물을 성전 제단에 부으면서 이제 또 하나 유명한 구절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우리 이사야 12장을 한번, 오늘 성경 한 100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 이사야 12장입니다. 구약 12장, 12장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를 합니다.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리고 주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주 여호와는 누구시냐?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나는 무엇을 하느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길어리로다. 바로 구원의 우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나는 물을 깃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사야의 이 고백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인용하면서 초막절에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가져다가 성전 제단에 부으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노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바로 구원이 반석이 되시는 그런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바로 구원의 우물이신 당신에게서부터 하나님, 내가 물을 깃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은 구원의 우물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나는 오늘도 구원의 물을 깃겠습니다. 이 고백과 다짐이 이 의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의식 속에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 구원의 우물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구원의 물을 깃겠다라는 각오와 다짐과 함께 또 하나는 이 행동을 하면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스가랴서를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그 구약 마지막에 있는 스가랴서 14장, 스가랴 14, 이 스가랴서, 그러니까 신구약 1324페이지입니다. 구약 1324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스가랴는 구약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수 있는 가르침이고, 특별히 종말에 대한 그런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가르침들이 스가랴 7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자를 세우시지만 또 그들이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통해 구원이 일어나게 될때두 가지 물의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먼저는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오시게 될 때,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잘못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게 될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13장 1절,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아주 놀라운 비전입니다. 바로 그날에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예루살렘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더 넘기셔서 14장, 이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14장 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그리고 절반은 동해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또 절반은 서해로 그것이 흐를 것이다. 그런데 그 생수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놀라운 그 비전이 무엇이었느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비전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샘이 터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샘이 터져나게 되면 우리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예루살렘에 만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수가 터져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가장 생생하게 나타난 것이 에스겔 47장입니다. 요구절만 좀 찾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1227페이지입니다. 1227페이지.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47장 1절.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잘 보시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 그것은 산입니다. 산. 성전이 있는 곳은 높은 곳입니다. 언덕 높은 곳에 있는 그 성전 문지방 밑에 무엇이 나옵니까? 물이 흘러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게 되고 또 남쪽으로 흘러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사람이 손을 넣어서 천척을 측량하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마침내 5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그 물이 어느 정도까지 큰 강이 되느냐? 바로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만큼 그만큼 물이 가득한 큰 강으로, 정말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큰 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을 향해 주신 놀라운 환상이었습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나와서 마침내는 사람이 건너갈 수도 없는 거대한 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6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묻습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리고 7절 말씀, 내가 돌아가니. 정말 이제 선지자가 무엇을 보느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침내 거대한 강이 되었던 그 생수의 강이 이제는 어디로 흘러 들어갔느냐? 사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이제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지금 이 강물이 어디에 흘러 들어가느냐? 바다에 이르리니. 이 바다는 무슨 바다냐?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왜냐하면 동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 바다는 죽음이 지배하는, 생물이 살수 없는 죽음의 바다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생기느냐?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바로 이 생수의 강 때문에 죽었던 바다 사해의 물이 되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습니다. 또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물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고 엔게디 에네 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되고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습니다. 그리고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은 시들지 않습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났기 때문에, 그리고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놀라운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 마침내 죽음의 바다를 살리는 그 환상을 이 에스겔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 제단에 부으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바로 광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오늘에도 구원의 우물이십니다. 그 우물에서 내가 물을 끼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주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여기에서 바로 샘이 터져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샘이 터져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민을 위한 생수가 터져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는 성전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거대한 강을 이루고 마침내는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바로 당신이 터뜨리시는 그 생수의 강 때문에 생명의 바다, 그리고 풍성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나무들은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나무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물들이, 생수의 강이 터져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대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것이 개인적인 목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향한 목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과 시대를 향한 목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꿈꾸지 말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왔고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은 누가 터뜨려 주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만이 터뜨려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교회가 부족하고 우리들의 삶이 처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되십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가 이 특세를 통해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내 개인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목이 마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을 가지고 저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마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 속에서 바로 생수의 강이 터져나게 하여 주셔서 이 생수의 강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대구 땅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대한 생수의 강이 터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믿고 간구하다가 생수의 강,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터져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